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중에서 이제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쭉 살피면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5절, 46절 말씀을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장사를 어찌 보면 그리스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집을 떠나 값진 진주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셨고 보혈을 흘리셨으며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분이 가지셨던 소유를 다 팔아버리셨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바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주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회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래나 또한 다른 이상한 물질 조그만 것 하나가 그 진주 조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진주를 상하게 하고 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 생물은 반응을 나타내어서 그 안에 들어온 물질을 완전히 덮는 분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분비액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진주가 형성되게 되는데 곧 홍옥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닌 아름다운 백진주가 형성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여타 보석류와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가공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천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진주를 아주 조금이라도 자른다면 그 진주는 그만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진주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값진 것으로 여겨지지 못했어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면 욥기 28장 18절에서 보면 진주는 산호로 분류되었어요. 비록 진주가 히브리인들에게는 값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값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진주의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의 의아해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개 진주의 순결과 또 정결의 상징, 그런 것들이 의미되어 있고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를 상당히 좋아한다고요. 그래, 진주 그러면 왕과 군주와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동양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시 그 비유를 살펴본다면 의미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중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사람의 죄를 취하여 그것을 그분의 몸에 담당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께는 아주 이상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 대해 나타내신 반응에 유의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분 자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둘러 입히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의 신옷으로 우리를 덮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만드셨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현재 우리로서가 아닌 장래 우리 곧 에베소서 5장 27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러한 말씀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얻기 위하여 차례로 그분이 가지셨던 소유를 다 파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의 미래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의 외곽에 관한 설명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곧 그 문들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설계가 된 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던 장사처럼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바다에 친 그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47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두 비유는 모두 천국이 이미 세상에 임했으나 아직 종말론적인 분리는 없이 선과 악이 섞여서 사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적 조직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큰 심판 아래 이러한 의인과 죄인은 분명히 가리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어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서 무거운 지옥 심판의 일면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는 분명한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물론 그 누구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없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존해서 이를 믿고 또 확신한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그를 믿고 또 확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기에 그들은 다른 모든 죄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상징도 아니며 겁을 주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그대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집주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찬송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집주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보겠는데 52절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비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52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석유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제자 된 유대 석유관들과 대조시켜 그분의 제자들을 이렇게 천국의 제자 된 석유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율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새것과 옛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비밀이 담긴 새것과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으로 무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토대 위에서 확대된 신약의 계시를 널리 전파해야 할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비유들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54절을 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그리스도 당대에서 저들은 그분이 아직 이적을 행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결코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드립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또 55절을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55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그들이 그들을, 그러니까 뭐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왜 우리를 혼란케 만드느냐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고, 뭐 저런 사람들이 뭐 큰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주님이 실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분이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위대한 스승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훌륭한 인격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56절을 보시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우리 주님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분보다 나이 어린 형제들이요 누이들이었으며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57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과 친숙하게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그 가족을 알잖아. 그리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자라났어. 아니 그런 사람이 뭘 가르치는 것은 어디서 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58절을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굉장한 내용들을 시사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때도 있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이적들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이적을 거의 행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정확한 눈이요 이해력이다, 이해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잃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제한받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또한 제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큰 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신 장면과 이 14장에서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14장은 여러 사건들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의 맹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것은 빛과 의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예수님께 사악한 손길을 뻗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사악한 손길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천명을 먹이신 일은 복음서 저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살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한번 쭉 보여져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적 중 가장 중요한 이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 복음서 저자가 모두 기록한 유일한 이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시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믿었던 거죠. 아마도 헤롯은 미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를 가릴 것 없이 미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이 미신에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저 악한 헤롯 왕의 따가운 주목을 받습니다. 이 헤롯 왕가는 악당의 무리들이었고 매우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당시에 이단화 같은 사람들이었었고 14장에 등장하는 헤롯도 예외는 뭐 분명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장 첫 몇 구절은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고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그만 두려움과 미신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을 생산했고 그가 바로 예수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헤롯은 급기야 요한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고 믿었고 그는 요한을 아주 제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은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헤롯은 음주벽이 아주 심한 타락한 자로 보여졌고 또 그렇게 살아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에 예비자인 세례 요한을 이미 살해했고 이제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맛보려고 마음을 먹고 헤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